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설교 11장에 있는 연재를 잠깐 멈추고 2024년 또 우리 교회에 주는 표어라고 생각해서 같이 말씀을 신년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복종시켜서 매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2023년 표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2024년 교회 표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골로새서는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서 거기서 쓴 서신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개의 옥중서신 중에서 하나입니다. 생명같이 소중한 자유가 박탈된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또 잘못 거짓 교사로 더불어서 오해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단사설 속에서의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스의 우월함과 탁월성을 잘 보여주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제가 숙제 내기는 집에 가서 바울이 말한 감사가 몇 가지인가 조금 찾아오세요. 1장에도 있고 2장에도 있고 3장에도 있고 4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작은 부분에 포커스해서 감사를 살피지만은 전체적으로 한 7구절 될 겁니다. 감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감사가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무슨 말이죠? 오버플로잉이에요. 그러니까 제 방에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감사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산모가 기도하면서 2024년 12월에는 우리 열매가 감사가 풍성한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오버플로리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세주이고 창조주이고 교회의 머리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화목주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한 후에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받았다.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럴 때 너희는 행하라. 어디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뭐를 내리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서 또 어디에 굳게 서서? 교훈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라? 무엇을? 감사를. 자, 이런 구조란 얘기예요. 자, 요약하면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행해야 하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것이 첫 번째 비유가 식물처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짓듯 높이 올라가면서 성숙함을 일러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바브라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의 활동에 더욱더 견고해져라.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는 얘기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받은 교훈대로 충실하고 믿음에 굳게 설 때 삶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가 있다?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이제 13장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1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쌓을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신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같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변함없이 감사의 삶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온전히 세움 받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의 사건과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뭐가 나타나요?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워낙에 우리의 보는 시각들이 잘 교정되길 바랍니다. 2024년은 원망과 불평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통해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눈이 쉬어요. 눈이 쉬어서 가끔은 눈물도 나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안경을 편한 걸 끼면 좀 훨씬 편해요. 그죠? 그래서 노란 안경을 끼는데 일할 때도 끼고 그럼 편해요. 노란 거 끼면 노랗게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시각으로 보면은 뭘 보여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다 감사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어떤 말을 보면 우리의 시각 교정 작업이다. 우리의 보는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누구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는 시각들이 늘 열려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데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느냐? 말로 바꾸면은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그냥 이것이 무엇이냐?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감사란 말이 우리 서두에 숙제론에서 몇 가지 찾아보라 했는데 일부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 감사가 뭐였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 그 자라는 삶의 열매가 믿음이 있고 성도의 사랑이 있고 하늘에서 하는 소망이 있는 그걸 보고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13절 보니까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일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보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일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졌다는 것은 흑암과 관계없는 그런 위치로 옮겨주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우리의 신분도 위치도 우리의 거처도 우리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모든 생각도 성품도 우리의 신분까지 다 옮겨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아닌 것이오. 나는 내가 아닌 것이오. 그럼 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봤죠. 나는 가수다. 그게 아니고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죠.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얼른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말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흑암을 이기는 길은 참 간단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그 비가시적인 세례가 어둠의 권세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꼼꼼한 데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팍 들어오면 어둠 사라져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길은 간단합니다. 빛 대신 주님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우리 어둠의 그림자가 들고 어둠이 엄습해 올 때 빛 대신 주님을 부르면서 빛 가운데 나가면은 우리의 마음의 어둠은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복음과 그의 일꾼된 것에 감사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일꾼이란 의미는 뭐냐면 사명을 수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부르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너 구원받은 자가 됐어. 그럼 구원받은 다 천국 백성으로 데리고 와서 천국에 살게 해야지 왜 이렇게 남겨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명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여기 남겨둔 겁니다. 부르실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으로부터의 부르심. 그래서 일꾼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일꾼을 선택했을 때 그 생활을 돌봐주고 그 일할 여건들을 제공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직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감당할 만한 지혜도 또 감당할 만한 일터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어요. 직분상의 은퇴는 있어도 사명상의 은퇴는 없다. 우리가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신 내 사명들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4절에도 말하고 있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일꾼 사명자가 되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일꾼 언제나 그에게는 교회관이 뚜렷했어요. 우리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신앙하면서 내가 있는 위치에 있는 내 교회, 물론 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태우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나는 그 교회에 소속해서 로컬 교회에 소속해서 내가 그 교회를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지만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는 뭔가 그냥 주일만 예배하러 와서 밥 먹고 가고 헤어지고 어떤 모임하듯이 그런 모임인가. 바울은 분명하게 그의 교회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뿌리 내리는 신앙,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또 바른 복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바른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일꾼의 모습이 바른 교회가부터 성립될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멤버고 자녀고 또 이론임을 알고서 그 섬김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되냐. 6절 말씀 오늘 보면 2장 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거기까지. 자, 첫 번째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다 말합니다. 우리 감사할 이유를 일러주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누구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몇 가지 의미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우리가 주님을 주로 부른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된 것을 내가 알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다는 종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주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내가 이제 누가 더불어 함께 살겠다는 얘기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 것이고 내 마음의 심령에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나 안에 주인이 되셨다는 말이고 내 안에 그 안에 모시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소견이 오른대로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그 의미 속에서는 아까 세 가지 의미를 내포했듯이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이라면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라는 말은 당신이 로드, 주인이십니다. 이 종과 주인 관계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전이 바뀌어진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지는 순간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하고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받은 순간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은 순간 모든 것이 다 주께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다 누울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원장님 사업장에 누울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거기에 이런 사업장을 줘서 내가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고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삶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요. 근데 일부는 그렇지 않죠. 내 뜻대로 해. 오늘은 좋은 데 가는데 주님 많은 채 하지 마세요. 그건 주인이 아닌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시간부터 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로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왜?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내가 받아들이는 그 주님은 그 순간부터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고 주님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더 이상 손님 대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에게 찾아온 주님은 그 순간부터 주님이 누가 됐어요? 주님이 됐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시다. 언제 바울이 주님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그걸 누가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을 핍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고백한 이유 속에서 주여 그럼 내가 무엇하오리까? 니시오니까 무엇하오니까? 주님에 대한 바른 발견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발견돼요? 내가 어떤 존재로서의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가볍게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으로 믿었으면 이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가 누리는 행복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들을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사랑 가운데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이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우리가 순간순간 표현하고 고백할 것은 주여, 주님 밖에 없어요. 왜? 실제로 주님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안 되고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주로 받았으니까 주인 되시기 위해서 필히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 112권 공부할 때 좀 이 짜증나고 열받고 부담 느낄 정도로 깨어나지 않았던 것이 뭐예요? 내가 죽지 않으려니까. 그죠? 근데 여전히 오늘도 일러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 훈련이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내가 자꾸 머리 들고 내가 살면은 아예 마음에 안 들어 주님 바꾸겠습니다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4년은 나를 더 죽이는 주님이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드러나요. 예수를 믿는 우리 신분 자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은 이미 구원의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누구의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또 돌보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윗은 그 노년에 이런 찬송을 했어요. 시편 24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은총을 노래한 거예요. 23편에 시편 23편에 그거 역시 동일하게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얘기예요.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고 지켜드리기를 돌보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얘기예요. 푸른 추상으로 인도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원수로부터 보호와 승리케 하시고 그 지키심이 잠깐 네가 마음에 들면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감사한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말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내가 머리 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이 아닌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선데이스쿨에도 일방적인 언약 내가 말씀드렸는데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은혜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이런 베네핏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 감격하며 마치 강물이 제 방에 뚝을 넘듯이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 찬송 메들리를 쫙 불렀어요. 그죠? 어땠습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감사했습니까?
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넘치는 복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받아요? 주인으로 모신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감사해야 되냐? 1차적으로 누가?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그런 주로 주인으로 소유와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되냐? 자,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의 증거다. 뭐라는 얘기야?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는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6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안에 행하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인격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대로 살지 않고 누구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중심대로 산다는 것이고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삶을 드린다는 얘기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세상 나라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의미이고 이 세상 풍조나 유행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살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영접 차원에서만 끄쳐버리면 안 되고 입술로만 고백, 거기에 그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삶 전체를 그분의 뜻에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잠시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쁠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충만할 때만 아니라 지속적인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지적 감동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흥분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고 표현되어진다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ontinue to live your lives in Him. 그분 안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변함없이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2023년 되돌아보면서 만약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사 살았는가 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변 인사합시다. 그렇게 애씁시다. 예.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애씁시다. 예. 이렇게 이 선에 행한다는 것은 그것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될 때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하는 행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매 순간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가,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내 영적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은 탐욕으로 또 형식적 신앙생활로 변질되어가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입만 무성한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가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저주받은 그 무가나무는 곧 말랐어요. 이처럼 감사가 없는 그런 신앙의 시금석은 바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감사다. 자, 그 다음에 왜 감사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행하는 게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든든히 섰다는 증거가 뭐다?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야. 성경은 신앙을 집짓는 거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하는 모습을 뭘로 비유했어요? 집짓는 거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다가 신앙의 집을 집어넣는 말하면서 믿음이 수시로 바뀌어요. 왜? 생각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지식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집 짓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도 인생의 집을 잘 지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집가자를 붙여줘요. 그죠? 그래서 문필을 잘 쓰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 문필가야. 예술가야. 미술가야. 집가자 붙이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집을 잘 지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도 뭐라고요? 집 짓는 건축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화려함과 외모가 아니고 그 기초가 든든함이 있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하고 타서 없어져 버릴 그럴 공력이 드러나면 우리 행위가 드러나는 건데 그 속에서 다 없어질 것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7절에 그 안에 뿌리 박고 그 안에 세움 받아 두 가지 비유인데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은 식물에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세움 받는 것은 건축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랄 만큼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뿌리가 약한 신앙인은 행위가 견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늘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신앙. 제가 군대 얘기 전혀 안 했는데 조금만 할게요. 제가 27사 이기자 부대 포병 부대에서 105mm 이렇게 생겼. 트럭에 달고 다니는 105mm인데 7명이 한쪽화 돼요. 그래서 사수, 무사수, 포신 땡기는 사수, 무사수 옆에 있고 또 2명씩 이렇게 포 가신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은 초기 나가서 그 방향대를 맞춰서 표적을 거리를 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계급이 올라갈수록 이 포달이 움직이는 거에서 달려가는 거에서 이제 이렇게 사수, 부사수가 보는 이렇게 눈으로 봐서 가름표를 딱 맞추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표적을 줘요. 가로, 세로 표적 주면은 이제 사수는 다 잊어버렸어. 한 30년 넘으니까. 가로 표적인가? 그리고 부사수는 세로 표정이라고 그래요. 가로 세로 표정이 딱 맞으면 그 탄착점에 딱 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수동이야. 뭐 다다다 딱 디지털로 딱 하면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수동이라 손바닥으로 싹 롤을 탁 흔들고 뒤돌아 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3초 안에 해야 돼. 표정을 딱 불러주면은 딱 이게 되냐고. 그거 못하면 이제 너 포신 매달려거나 포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럼 포 막 올려거나 포신 따라 올라가 이렇게 이 얼차려는 거죠. 이게 뭐야?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한 반복에 막 보는 불러주는 무조건 딱딱딱딱 그럼 돼 이제 그게 3초 5초 안에 딱 돼. 그러면은 불안하지가 않아. 사주 와서 MOS 하자고 그러죠. 주특기 훈련하자고 그러죠. 되면은 불안하지 않아. 안 되면은 또 이거 매달려야 되니까 불안한 거야. 왜 이 얘기하냐?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견고히 서고 뿌리를 내는 것은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성숙하고 내가 좀 단단하고 견고한 뿌리를 내는 신앙이 되기 위하면 훈련을 즐겨야 하란 말입니다. 훈련. 이 그 당시 비슷한 시대의 동일한 지역 안에 화려한 에베소 도시도 있고 고린도 같은 도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황야하고 황무지 같은 곳에 수도원 같은 데도 있어요. 한 곳은 마음껏 문화와 풍요를 누리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일부러 그런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금욕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훈련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유언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경건한 삶의 의미를 두면서 살아간 이들이 그래도 자랑한 것은 신앙의 계승이 거기서 이어지고 있고 또한 신학들을 발전시킨 내용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은 뭐밖에 없다? 훈련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훈련밖에 없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길은 훈련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과거에는 교회 훈련 프로그램이 없어도 삶 자체가 훈련이야. 왜? 힘들고 고달파서 뭐 하지 않으면 안 돼.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찾지 않으면 안 돼. 매달리지면 안 돼. 이게 삶 자체가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훈련이에요. 그렇지만 요즘 너무 풍요로워서 뭐 무릎 꿇습니까? 주님 부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잘 참여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에 훈련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거기에 참여해서 훈련도 하고 훈련을 트레이닝해야 돼요. 근데 군대에서 훈련이 강한 이유는 그렇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포가 막 날라오고 아군이 공격받는데 우리도 포사기 해야 되는데 그거 빨리 장립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포를 써야 되는데 떠듬떠듬 걸리고 3분 걸리도 안 맞고 그러면 안 되겠죠. 빠른 시간 내에 장입해서 다시 포사하게 하려면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집은 훈련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깊이 심겨진 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건물처럼 기초를 세우는 기간, 집을 짓는 기간, 확연히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신앙의 집이 지어기까지 우리 인생 전체가 훈련의 기간이고 또한 집을 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사 중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숱한 사건과 질병과 좌절과 실패들 내 인생의 훈련으로 말미암아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믿음의 집도 완성되어질 수 있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신앙이라고 주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렇게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되고 이루는 것, 이 세상에서만 의미 있는 일은 그것은 10분의 1만 하는 겁니다. 그거 10분의 1을 한다는 건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긴 영혼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10분의 1은 너무나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오늘 뭐라 말합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과 동시에 우리 몸 자체가 신앙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은 말씀을 잘 받게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주는 교훈으로 더욱더 튼튼하고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고 그 신앙인으로서는 더욱더 풍겨나는 향기가 뭐다?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내 인생의 신앙의 집은 아름다운지 우리 인생의 교회의 집은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식물에 비유하고 건축에 비유하는데 또 식물에 비유하는 것은 뭐죠?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무에 비유해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나무는 잎이 중요합니까? 뿌리가 중요합니까? 뿌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뿌리의 두 가지 목적은 뭐냐? 하나는 영양을 공급받기 위함이죠. 그죠? 땅에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또 뿌리는 내릴 때 견고히 설 수 있어요. 그죠? 뿌리를 적당히 이렇게 뺐딱뺐딱해서 내버려두면 바람에 쓰러지죠. 큰 바람에 쓰러진 이유가 뿌리를 잘 깊이 못 내려서 그래요. 제가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살다 왔는데 거기 12년 살았어요. 거기는 6개월 이상 우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지 않아도 영양과 그 기후 때문에 잘 서 있어요. 근데 강한 바람이 불면은 그냥 넘어가 뿌리가 다 보여요. 왜?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뿌리가 깊게 넓게 자리 잡고 있어야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 뿌리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영양실조가 생기지 않죠. 열매 못 맺는 일이 없죠. 그럼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뿌리가 많이 있는 나무일수록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많아도 성경 말씀 한 군데만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모든 말씀에 뿌리를 박고 영향을 받아서 튼튼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삶에 뿌리를 내는 성도는 뭐한다? 감사함이 넘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는 삶이라면은 그 삶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얘기야.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는 것은 그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렸다는 얘기야? 주님이 아닌 말씀의 근거 아닌 환경에, 그죠? 또 미혹되는 것에 거기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에 뿌리를 내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향을 공급받고 견고히 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넘치게 하라 그 얘기는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말하고 있죠. 넘쳐 흐르는 거예요. overflowing. 근데 이 감사가 넘쳐 흐른다는 것은 감사할 때만 넘치는 겁니까? 그 감사할 조건과 환경이 되어만 넘치는 겁니까? 아니면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넘쳐야 되는 겁니까? 그죠? 넘친다는 것은 어느 조건에만 아니냐,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보면 우리 삶들이 난 매일마다 감사할 때만 있어요. 짜증날 때도 있고, 어려움과 위험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8,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느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는 사형에 선고받은 줄을 알았다. 우리 이런 사람 있어요? 내 인생에 이제 사형 선고받았다. 살 수만도 끊어냈다. 근데 바울은 그 뒤에 말씀이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정말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하는 그런 위기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는 그런 환경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잘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고난이 시간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믿음이 강해졌고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훈련이 따로 필요 없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삶 자체가 훈련이에요. 왜? 힘들고 어려워. 일해도 배고프고 개미처럼 일해도 배고프고 그러니까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러잖아요. 나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이었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경을 만날 때 순경이 폴리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평탄한, 순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순탄을 만날 때도 감사하지만 역경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플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믿음의 문제가 감사를 만들어내지 내 조건이 순경 때만 감사하고 역경 때는 입 닫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경이 남달리 좋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고통과 괴로움이 와도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된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 감사가 믿음의 분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남보다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깨닫기 위해서 왜 감사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 이미 살핀 거예요. 흑암에서 하나님 아르데 나라를 옮겼고 우리 행위 자체가 그 삶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굳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굳은 믿음을 갖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절에 또 그런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절 뭐라고 하죠?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절
아, 잘못 봤어. 골로새서 골로새서 4장 2절 예,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숙제 중에 이게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에 굳은 믿음을 얻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까지도 그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순경뿐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니까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꾸면 우리가 늘 감사하게 되면 감사처럼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 속에 짜증이 납니까? 열이 받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은 자신만 기쁘게 하는 것이라 감사를 받는 그 대상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 그죠? 또 받는 인간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열받아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받는 대상도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굳게 선 믿음, 굳은 믿음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고 그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늘 감사가 넘치고 흘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교회의 필요를 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은 베델 교회 성도만 보면 난 행복해. 아멘 합시다. 네. 뭐 인상 쓸 일 뭐 있어요? 인생 뭐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은혜 갖고 살아가는데, 그죠? 네. 난 베델 교회 성도만 보면 참 행복해. 다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굳은 믿음으로 늘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연지자매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모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가 한 해 동안에 감사한 게 뭔지 쭉 써봤더니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는 거야. 모두 감사하고 쭉 써봤더니 감사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고서 내가 또 잘못한 게 뭔가 회개할 게 뭔가라고 이제 따지니까 그 역시도 많은데 순서를 바꿔서 감사 뭔지 했기에 망정이지 회개할 게 많은 먼저 찾았으면은 감사가 안 나올 정도로 많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택해주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보잘것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또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에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각가지 환경과 환란과 역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멘.
질병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아멘.
영혼의 푸른 주장, 맑은 시냇마 같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까?
아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은혜의 성숙 가운데 여기까지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이것이 은혜와 복인 줄 깨달으면 감사가 됩니까?
아멘.
감사하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업과 직장과 사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의 보배와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 선한 이웃을 주시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땡큐의 기원이 think예요.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해 선언하고 감사 고백이 기름 짜듯 하지 말고 생각하고 와서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무엇이 감사한가 생각하면 나오지 막 눈치 보면서 그래도 옆구리 안 찔리기 다행이야. 너 해 이렇게 안 하는 게 다행이야. 그죠? think에서 땡큐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생활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다. 환경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라 믿음의 분량이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감사도 약하고 믿음이 강하면 감사도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크면 감사도 크고 믿음이 작으면 감사도 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곳 뭐다? 믿음의 표현이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최고의 제사고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고 성도의 가장 귀중한 보배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의 찬송 부르고 감사의 예배하는 그러한 민족이나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하지만 일면에 성령 충만의 결과의 모습이 모여 감사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한 번도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옷이 몸에 꽉 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야. 내가 잔디를 깎는 귀찮음이 있고 유리창을 닦아야 되고 막힌 하수구를 고쳐야 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까 감사라는 거야.
아멘.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텍스 시즌이 오는데 텍스를 낸다면 내가 그만큼 짭이 있었었다는 얘기를 되돌아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 내가 불편하다면 그것은 내가 차를 갖고 있다는 증거 때문에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내가 그렇게 따뜻하게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이른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깼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모임을 가진 후에 설거지가 많이 있다면 그것은 친구와 성도에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눈 것이니까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넘치는 감사로 볼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처럼 우리의 시각작업이요. 시각작업. 감사하지 못함으로 나를 어두운 환경 안에 가두어 살고 있게 만듭니다. 감사함으로 서로를 대하지 못할 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서 관계성 역시도 병들게 합니다. 그렇게 관계성 안에서 간직할 수 있는 무한한 행복과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의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라는 감사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신앙.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대로 산다고 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못 된다면 믿음을 냉철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가 있는가? 내가 주인인가? 내가 죽었는가?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삶은 감사가 꽃피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감사하고 귀로 듣는 것마다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풍성한 그래서 2024년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들을 감사로 표현하고 주께 영광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